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공의 또 그 가운데 내리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소견,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또 죄악이 아주 남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이런 죄악들은 이 세상에만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체적인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그 고기를 또 삶은 다음에 그 일부를 제사장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런 관례를 다 무시하고 고기를 삶는 중에 이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는 적이 많이 있었고 또 고기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완전히 다 태운 다음에 그 일부를 제사장이 갖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생고기를 원할 때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한테 나는 생고기를 원하니까 그냥 이 고기를 달라 해서 그렇게 뺏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어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힘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힘이 없는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하는 이런 죄악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제사장들의 추악한 행위가 너무나도 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심판 가운데로 그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 엘리에게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죄악을 묻고 심판을 하려 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왜 대제사장 엘리에게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이 엘리가 이 성전의 머리가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임에 다 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이 엘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묻죠? 실질적으로 죄를 먼저 지은 건 하와인데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한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곳을 거느리는 그곳을 다니는 거룩한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히 그곳을 자유롭게 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을 거룩한 곳으로 잘 다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왕의 역할로서 그 동산을 잘 통치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어떠한 악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게 거룩하게 그곳을 잘 지키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아담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친구하고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리고 또 사탄이 그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속이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아담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알고 또 적극적으로 사탄을 몰아내려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금 이 세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처리를 해버렸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아담은 그 현장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탄과 죄악을 저지른 하와를 몰아내고 제외돼서 벌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와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고 사탄의 유혹대로 동조하고 제사장의 그 임무를 방관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실질적으로 지은 하와보다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먼저 묻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로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전, 자신의 동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머리가 되고 책임을 주는 제사장을 두고 그가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데에서 그냥 가만히 두면서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콩고물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먼저 엘리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뭐죠?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이 가정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자가 바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에게 머리됨, 즉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그리고 아내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또 이 남편 된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가정에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성도의 기본 모습을 보이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는 은혜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심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 언약은 깨지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바로 선을 악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주셨고 그 선악관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내려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들은 곧 죽게 되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엘리 가문의 심판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특별히 너희를 레위 지파로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내가 준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특복이고 축복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아담에게 내린 그 언약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내가 형벌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두 제사장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냥 내가 내 팔과 라고 하는데 이 팔을 영어로는 strength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바로 사람의 그 스트렝스, 강함을 끊어버려서 약하게 하여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 다 젊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내린 이 형벌은 행위 언약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형벌 그대로 이 엘리 가문을 엄하게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이 바로 이러한 언약의 심판이 바로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은 죄로 억눌러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리신 그 언약의 심판으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의 죄의 모습대로 그대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학교를 찾아가 뇌물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험해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과거에는 조금 좋았고 지금은 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만 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지역, 그곳은 이미 과거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하고 근친상관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물로 멸망을 시켰죠. 아담의 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더 나은 세상도 없고 더 악한 세상도 없습니다. 이미 죄로 완벽히 더러워진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죄의 모습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악한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입에서는 악한 말과 시기와 분노가 끊임없이 나오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은혜로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가문이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모두 죽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바로 죽음으로 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모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은 이 신학자들은 이 충실한 제사장을 사독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독 제사장은 엘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이 자손입니다. 바로 이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바로 이 사독 제사장은 다윗의 말기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두 왕권을 그대로 잘 이어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여서 이 왕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과 또 제사장 이 사독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여서 이 솔로몬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바로 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왕위를 쭉 이어가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충실한 제사장을 바로 이 사독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독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충실한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을 대해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바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구히 행하겠다라는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담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고 엘리 제사장도 그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이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 또한 추악한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죄악으로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로움 자라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의로움의 축복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악한 죄로 형벌받을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을 능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잘 아셔서 또 고난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넘어지며 정말 죄악되고 힘들어서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희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희망과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